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주기도문은 자신을 죽이는 기도요, 자신의 뜻을 죽이는 기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두 개의 기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뒤에 나오는 기원들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할 때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과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순종하면 뒤에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오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기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충족될 때에 우리 뒤에 나오는 오늘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런 것의 모범과 같은 기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1절부터 말씀인데요. 그 9절, 10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것이고요. 근데 주기도문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지난주 본문의 말씀까지 함께 읽었는데 11절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에 관한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기원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사람들이 붙여놨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나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써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이런 것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에 대한 간구가 없고 다 우리에 관한 간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모범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양식을 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여기서 말하는 양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성만찬에 먹는 양식이라든지 뭐 하늘나라의 양식이라든지 더 많은 그 양식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식을 육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식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다 잘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직장을 들어가게 됐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내가 뭐 음식을 사고 또 내가 요리해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농부의 수고와 땀이 담긴 음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버리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이 농부가 만든 것이냐? 그럴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농부가 그 농사를 다 지어놓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뭐 모내기도 했고 내가 뭐 홍수가 들어서 막 그 벼가 다 쓰러졌을 때 벼를 내가 다 이렇게 세웠고 뭐 비료도 주었고 뭐 농약도 뿌려 치웠고 또 추수도 했고 뭐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뿌듯할 수 있지만 농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벼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지 정작 농부가 그 벼를 자라나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작 농부가 그 벼에서 쌀이 열리게 한 것은 농부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한 것은 그것이 잘 자라나고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겠지요. 모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내 노력이고 내가 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정작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바라본 것들,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음식, 우리의 노력에 정말 결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노력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음식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돈으로 음식을 샀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땀을 흘려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놓은 그 음식. 그래서 온전히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 내 덕분이다.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식을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 노력의 결정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음식과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다 이와 같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 맺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에 나오고 이 기원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기원들의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 이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것에 마땅한 합당한 책임적인 응답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긴 하지만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없으면 내 앞에 어떻게 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그런 간구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볼 때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아주 세부적인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그런 거 그냥 우리가 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일들의 응답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아주 세부적인 일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에 역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원망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거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병에 걸리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육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이미 경험해 보신 주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해보셨던 주님.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양식은 영의 양식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에 육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듯이 영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린 삶,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배를 빠지고도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지 않고도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어야만 살아가죠. 우리가 만약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굶주려야 마땅합니다. 영적인 것을 찾아야 마땅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육의 양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나보다 선한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하면 그냥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도적질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적질도 하고 강도직도 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도적질만 하는 사람은 저 정도면 뭐 그냥 뭐 괜찮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기준에 선하고 선하지 않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훨씬 선하신 분, 저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인화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빚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이것을 빚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원래적인 의미는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이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할 수, 그러니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그 빚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그 빚으로 말미암아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벌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빚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정말 자그마한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바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빚을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너는 왜 내 빚을 갚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주인이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 모든 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냥 우리가 얼마인지 사실 계산도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네가 천년 만년 살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년 만년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을 그냥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그럴 때 그 만세도 그냥 우리나라가 만년까지만 지속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나라가 뭐 대한민국이 지속되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 우리입니다. 뭐 굳이 이 1만 달란트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래요.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떠한 돈이냐면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값이랍니다. 6천만 일이면 16만 4천 년이에요. 16만 4천 년 동안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라는 의미겠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1만 달란트의 빚을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100 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즉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 테스트를 무사히 잘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그 테스트는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험은 테스트이지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지만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보면 남아있습니까? 욥기에 보면 잘 나와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욥에게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욥은 그 시험 앞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결국은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이겨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 당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영광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돌을 떡으로 변하게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든다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해 가셨거든요. 성경 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간다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얼른 피하셨던 것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몸이 멀쩡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마 영웅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아마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었을 것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욱더 노골적이죠. 나한테 저라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곧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냐면 왕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다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당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당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전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그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왕이 되라는 사단의 유혹들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평판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 삶의 유혹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 그것을 이겼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고 이것을 이기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년에 그 모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이 시험은 예수님께 왔고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다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믿은 지 10년 되어서도 예수 믿은 지 20년 되어서도 예수 믿은 지 30년 되어서도 이 시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무엇이라고 답하는가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로 이겨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뭐 중요한 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바라기는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 테스트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보다 이 유혹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원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역시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악한 대로 빠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 두 번째로는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이 베푸는 어떤 악이 우리에게 뻗쳐오는 그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혹은 악한 사람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보면 얼마나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테러와 폭력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온갖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편에 그늘 대셔서 낮에도 밤에도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끝부분을 끝을 맺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리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을 바로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두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결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외운 것을 그대로 읊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나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의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롱알렌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이루는 바로 그런 능력의 사람,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